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한상윤 윤혜선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안나자매님께서 키르기스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7,000m가 넘는 고산도 있고요.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산맥의 가운데에는 옛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크로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중국은 당나라시대에 중동아라비아 상인들이 동양을 오가던 그 비단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그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다른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처럼 옛 소련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소련의 일부였던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만 진지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전통 민속 신앙에 결합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 하면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토가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은 어떤가요?
키르기스스탄은 한반도 면적보다도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왜 다 이름 끝에 무슨 무슨 스탄, 무슨 무슨 스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스탄이라는 뜻은 페르시아어인데요. 땅 또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족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파키스탄의 파키는 순수하다는 뜻이어서 순수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 정말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산악지대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살던 키르기스족, 그들의 후예들이 모여 사는 땅이군요. 그런데 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이슬람교는 7세기경에 아라비아로 불리던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실크로드가 한창 번성하던 시기인데요. 실크로드를 타고 수많은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인도, 중국 등을 건너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때 상인들에 의해 함께 전해진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 이어진 나라들마다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군요. 중국의 서쪽 그 신장 지역도 실크로드 지역이고 그곳 사람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안나자매님 감사합니다. 소련에서 91년도에 분리 독립한 나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척박한 땅입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한상윤 윤혜선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작년 말 저희는 두 번째 말씀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3개월 동안 합숙하며 지내야 하는 부담에 지원자가 3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은 지원자로 인해 저희는 이 말씀 학교를 열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말씀의 흥황함을 보길 원하는데 가로막은 높은 장벽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기 2장 8절 말씀. 아멘.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고 싶었지만 얼마 없는 이삭을 줍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 현지 학생 3명은 모두 자매였고 현지 사역자 2명도 자매였는데 이 5명의 소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으로 온 자매들은 모두 지방 도시에서 왔습니다. 3개월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작은 이삭이라고 생각했던 3명의 자매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은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약한 이삭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세울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강의를 듣고 오후에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돌아가며 읽었는데 한 자매가 자기 차례에 소리내어 말씀을 읽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말씀 읽기를 멈추고 달래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계속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사람이 읽는 내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윤 선교사님 가정은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주로 합숙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지원해서 학생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학교 과정이 꼭 필요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으셨네요.
지방도시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올라온 3명의 자매들은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도 긴 시간과 학교 학비도 마련해야 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이런 학교를 진행하는 데는 정말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학교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어렵게 준비한 학교에 참가자 3명의 어린 자매들 뿐이어서 선교사님도 인간적으로는 참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명의 학생과 학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셨네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에 선교사들은 항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빨리 판단 내리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또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요. 선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맞네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때로는 이상해 보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너무 놀랍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먼 길을 와서 말씀을 배우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3개월씩이나 투자하고 와 있는 자매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를 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학교에서 일어난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세 명의 키르기즈스탄 자매들을 위해서 사무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키르기즈스탄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날 그 학교에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우신 세 명의 자매들이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이 훗날 키르기즈스탄의 부흥을 이끌 성령에 충만한 말씀 사역자들이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역을 섬기시는 한상윤, 윤혜선 선교사님 가정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더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안나 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학교의 은혜가 가득하던 때 갑자기 저희 가족은 집을 이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은 무슬림이지만 처음에는 저희에게 잘 대해주었고 오래 그 집에서 살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더 비싼 집세를 낼 수 있는 다른 세입자를 원하며 거주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보석 같은 세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의 공격과 방해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중에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학교를 비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는 날 학생들과 사역자들에게 저희 가정의 상황을 나누고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내는 딸 온유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시장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우연히 그쪽에 살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집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키르기스스탄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집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순적하게 이사하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흥황이 시작되려는 지금 때마침 정부는 종교부에 강력한 무슬림 장관을 임명하고 올해부터 강력한 종교법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초 6개월간 합숙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면접 후 12명의 학생이 입학식 하던 날 몰래 종교청 직원이 누군가를 미행하다가 입학식 하는 장소로 들어와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돌아갔지만 저희는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더 밝게 빛난다. 얼핏 보면 선교사님 가정이 당한 일들은 벌컥 겁이 나고 위축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창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제자훈련학교 입학식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청 직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시네요.
그러게요. 저 같아도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선교사님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께서 여러 번 고백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시는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시고 순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갑작스레 이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연인 듯 순적하게 이사갈 적당한 집을 바로 찾게 된 것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제사 훈련을 하는 것, 그것도 합숙해서 여러 날 같이 지내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긴장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몰래 문 잠그고 예배하는 상황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 마치 칼날 위에서 살아가시는 것 같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께서도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이 시간 또한 잘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나자매님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르키스스탄에서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말씀들이 실행되고 선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그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을 늘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 가정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 학교에 참여한 키르키스스탄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키르키스스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키르키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 이야기와 간증들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모여서 중보기도하던 제자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던 시기에는 꼭 그 반대로 위협함이나 대적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원하는 사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보이는 세계 현상으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영적 세계가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눠주신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현장에는 반드시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두 분 기억에 남거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 말씀으로 펑펑 울었던 것처럼 저 역시 말씀을 읽는 내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둠의 세력이 발악하기 마련인데 그 어둠까지도 하나님은 빛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그 기록한 시대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의 밥으로 내던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러한 순교의 시간이 기록되었던 책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기쁨이나 이런 내용들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기가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데 묵묵히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16장쯤에 보시면 열린 결말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는지를 정확히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고 너희를 따라오라고 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당신들은 이 고난이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희 북조선을 바라보시면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시고 또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온하게 믿어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곳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실크로드라고 비단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지나간 그 길에는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보고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지나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한상윤 윤혜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간증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두렵더라도 기도를 통해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더욱 힘을 내십시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담대함에 도전을 받고 있고 그 믿음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여러분과 눈물로 함께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한 가족,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광 존귀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홍수 때도 좌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음이 저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쉽게 저희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된 자아로 살다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때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모난도를 깨뜨려 다듬어 주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주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요 주인이 되실 때 이 고난이 구원을 향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북조선의 인민들이 지나가는 길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위험하고도 어두운 캄캄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북조선,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예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위함을 받고 원수 앞에 상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는 모두가 겪게 되는 길인데 이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언제나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길이가 약 170cm가 넘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 종종 대열에서 이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럴 때 목자는 지팡이로 툭툭 양을 쳐주면서 원래의 대열로 돌아오게 합니다. 양을 툭툭 칠 때면 양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꿈이나 환상, 환경을 닫으신가 여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 기도, 하나님의 음성,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힘들고 어둡고 위험하고 두려운 길입니다. 분별력을 잃고 허둥대기 쉽고 그래서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말씀의 지팡이를 통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양이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영혼도 소생케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지팡이 외에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할 또 다른 도구는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약 45cm의 막대기를 허리춤에 타고 다니다가 비상시에 사용합니다. 이 막대기는 양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늑대, 들개, 승냥이, 표범, 사자 같은 맹수들이 출몰할 때 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막대기가 있어도 목자가 맹수들과 싸울 용기가 없으면 그러나 무용지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 왕 앞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들끓고 장악하고 있는 것마다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꼭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함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내단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알려면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과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목자는 계절마다 양들이 마음 편히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곳을 사전 답사해야 합니다. 넓은 풀밭과 주변의 독초의 유물을 살펴야 합니다. 물웅덩이나 샘이나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 물가가 가까이에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늑대, 승냥이, 표범, 사자 같은 맹수들과 맹독을 품은 뱀의 흔적도 살펴야 합니다. 진드기나 파리같이 전염병을 일으킨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양에게 기름도 발라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려준다는 것은 길게 늘어놓았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밥상에 한두 가지 음식이 아니라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성대한 정찬이었습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대접하는 음식과 종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린다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손님은 차려진 음식을 보며 정성과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원문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요 지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원수들 앞에서는 늘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10여 년 넘게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셋째,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원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과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말에 낙심하여 체남단 부엘세발까지 달아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개선장군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고 패잔병의 초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재우셨습니다. 원기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신 후에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넷째,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겐 죄책감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며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섯째,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의 식사는 형제됨, 가족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받으신 이유 중 하나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원수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식사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것 때문에 내잔이 넘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공급하고 있음을, 원교 회복을 바라고 있음을,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역시 여전히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예정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서 올바른 길로 따라가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오로지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해야 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그 목자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고 악인들로부터, 공격하는 그 마귀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음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보호하심을 거둬가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그 양이 목자가 없어졌을 때 그 비참함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보여도 네.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배우 위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북조선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함께 있기에 이 예배 자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식당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이 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만약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손길을 거두는 순간 우리도 세상에 잡아먹히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린당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정 목사님이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해 주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물질을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그리고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북조선 성도님들 위해 앞날 위에, 가정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